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5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사건은 지난해 6월 49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총격은 라스베가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이뤄졌으며 범인은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음악 공연이 열리던 호텔 반대쪽의 야외 경영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무렵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은 공연 관람객들과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64세 남성인 스티븐 패독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셉 롬바도 클락 카운티 보안관은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그가 무장단체와 연계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가 총기를 난사한 호텔방에서 여러 총기류가 발견됐고 현장 부근에서는 그의 명의로 된 차량 두 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총격범을 사살했으며 현재 그와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메릴루 덴리라는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현장 동영상에는 범인의 무차별적인 총격에 당황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은신처를 찾아 이리저리 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생체 시계의 비밀을 밝혀낸 미국인 과학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이대 노벨위원회는 오늘 미국의 제프리 홀 메인대 교수와 마이클 로스베시 브렌다시스 대학 교수, 마이클 영 록펠러 대학 교수를 올해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생체 시계에 따라 찾아오는 몸의 변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확인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장거리 비행 시 현지 시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불면증이나 우울증, 심장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토마스 페를만 카롤린스카이대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은 올해 수상자들이 생체 시계가 낮과 밤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행동과 생리 활동을 최적화하는 원리를 찾아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체 주기에 맞춰 환자들이 언제 약을 복용하고 어떠한 수면 습관을 가져야 할지 등을 정하는 치료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여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여성에 대한 재판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오늘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참가한 것으로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의 얼굴에 치명적인 VU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레이시아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에게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건네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 4명은 범행 당일 추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김정남 씨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피살됐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는 더 이상 유럽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의회 연설에서 터키가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한 논의를 단독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는 1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발생한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한 터키 정부의 탄압을 비판해왔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 시도에 참여한 혐의로 10만 명의 교사와 기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유럽연합이 터키가 직면한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쿠데타 가담 용의자의 본국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터키를 실망시켰다면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터키의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 등을 가장 발빠르게 세상에 전한 것이 바로 인터넷, 소셜미디어입니다. 요즘은 다들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상황을 알렸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남부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강타했을 때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고립된 사람들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구조활동에도 일조했지요. 스마트폰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됐는데요. 반면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서 중독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은 미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양국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중독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고는 있지만 스마트폰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로 쌀쌀한 아침 맞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엔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 역시 1.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9도, 신의주는 7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도에서 21도, 함흥은 10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8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Herman's Hermit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연인들의 이 사랑의 속삭임에 대해 노래하는 There's a Kind of Hush. 함께 들어보시죠. There's a kind of hush all over the world tonight. All over the world you can hear the sounds of lovers in love. You know what I mean, just the two of us, and nobody else in sight, there's nobody else, and I'm feeling good, just holding you tight, so listen very carefully. Forever and ever. There's a ki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스페인 동북쪽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실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투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번 달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대회 참가자들이 확정됐는데 이 여성들의 참여가 부진한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중국에서 이 어제부터 중추절 연휴가 시작돼서 7억 명 넘는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른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주가 사실상 독립을 선언했군요.
네, 카를레스 푸지데몬 스페인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수반이 오늘 이 강요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방적 독립 선언의 문이 열렸다. 우리에게 국가 지위를 획득할 권리가 생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어제 실시된 분리독립 주민투표 결과 90%가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희망과 고통이 함께한 이날 이 카탈루냐 시민들은 독립된 공화국을 세울 권리를 획득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투표 결과를 곧 카탈루냐 의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카탈루냐 주민 90%가 독립에 찬성을 했다면서 희망과 고통이 함께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예, 스페인 정부가 이 카탈루냐 지역의 주민투표 실시를 막으면서 이 경찰력과 현지 주민들이 충돌해서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카탈루냐 주민 900여 명이 이 스페인 경찰이 쏜 고무총탄에 맞거나 이 경찰이 휘두른 곤봉 때문에 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영국의 BBC 방송이 전했는데요. 이 스페인 정부를 이끄는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이 카탈루냐의 독립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주민투표 직후에 라호이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무효 판정한 투표를 강행한 것은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맹비난했고요. 이 독립투표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원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주민투표 후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48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을 하겠다고 사전에 예고했던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 또 유럽연합과 독립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스페인 당국이 이 투표를 원천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긴장이 고조되는 중입니다. 이 영국신문 가디언은 이 자치정부가 일방적으로 독립선언을 하면 이 스페인 중앙정부가 자치정부를 접수할 수 있다는 현지 전문가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페인 정부는 대응 논의를 위해서 여야 정당과 긴급 회동을 진행한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카탈루니아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독립을 원하는 걸까요?
예, 이 북한 선수들이 금메달 4개, 동메달 5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던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네. 이 수도 마드리드에 이은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가 바로 이 카탈루냐의 주도입니다. 이 스페인 동북 쪽에서 프랑스와 접한 지역인데요. 이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스페인 전국의 6%밖에 안 되지만 이 경제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국민 총생산이 스페인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유한 곳입니다. 1인당 국민총생산으로 따지면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서 스페인 전체 평균의 1.5배 정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경제력도 차이가 나고 이 문화, 역사적 배경과 언어도 이 스페인 주류와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분리 독립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90%가 독립에 찬성했다고 자치정부 측은 밝혔지만 이 대체적인 여론은 이 독립 찬반이 절반 정도로 갈린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정부는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백악관에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은 훌륭한 국가라면서 통합된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미국 국무부는 스페인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면서 미국은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반대로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카탈루니아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이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스페인 정부가 계속해서 카탈루니아 주민들을 분리주의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여긴다면 분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스페인과 우크라이나 등 비슷한 문제를 가진 나라들은 자국민과의 전쟁이 국가 붕괴 위험을 내포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카탈루니아를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스페인 정부에 대해 아주 강경한 비판을 한 건데요. 이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분리시켜서 강제 병합한 행위를 이번 사태와 연결해서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이웃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투표에 앞서서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었는데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신문 가디언은 샤를 미셀 벨기에 총리를 비롯한 극소수만 스페인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했을 뿐이라고 전하면서 유럽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을 스페인 내부 정치 상황으로 보는 듯 공식 대응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유럽연합 EU 집행부는 스페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유럽 국가들이 공식 대응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다른 나라에서도 이 소수민족들이 분리 독립 요구를 들고 나올 영향, 또 이를 포함한 유럽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외신들은 풀이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영국으로부터 독립 추진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스코틀랜드 지방의 니콜라스 스토전 자치정부 수반은 스페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밖에도 유럽에서는 벨기에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 그리고 오는 22일 자치권 강화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 등 분리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은데요. 이 중앙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주민투표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줄줄이 독립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달 중순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대회에 참석할 대표 선출이 끝났다고요?
네, 이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 행사의 하나죠. 이 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이 정책을 결정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오는 18일 진행되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이 지난 금요일 이번 대회에 참가할 지역별, 직능별 대표 선출이 모두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될 대표자들은 총 2,287명인데요. 지난 18차 대회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참가할 여성 대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여성은 한 540명 정도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산당은 약 8,9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성 당원은 30% 미만입니다. 특히 여성이 당 고위직까지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인데요. 한국과 타이완, 또 미얀마 등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성 대통령이나 총리까지 배출된 것에 비하면 중국 여성들의 정치력은 많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여성으로 3명이 꼽히는데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황제였던 당나라 측천무후와 청나라 여황제 서태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창건한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으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걸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중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성들이 권력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쁜 선례를 얘기할 때 이들을 꼽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국은 남녀 차별이 별로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오쩌둥이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들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마오쩌둥의 그 구호는 남녀 평등보다는 여성 노동력에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여성들은 오랜 가사노동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공직에 진출한 여성들도 대개는 하위직이고요. 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은 힘들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정치기구인 공산당은 여전히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19차 전당대회의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 외에 당의 주요 노선이나 정책을 또 결정하는 건데요. 자, 이번 대회 주요 의제로 어떻게 여권 신장도 다뤄질까요?
예, 여권 신장에 관해서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대외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 같은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인데요. 이 남녀평등 문제가 당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자, 중국 여성들의 정치력 언제쯤 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VOA 기자가 베이징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장벽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 중국 여성의 은퇴 연령은 55살로 남성보다 5살 빠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지 여성들이 노인과 손주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국 여성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 등을 들어서 1980년대 이전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달 중요한 정치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최대 연휴가 또 시작됐다고요?
네. 한반도에서는 지금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쇠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열흘 동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중국에서는 가을의 가운데 있다는 뜻으로 중추절이라고 부르는 이날은 음력 8월 15일인데요. 올해는 오는 수요일 4일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인 어제 국경절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이어진 여드레 동안의 중추절 연휴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긴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들도 많다고 하죠.
네, 7억 1천만 명 규모의 여행객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중국관영 인민일보가 전했는데요. 연휴 기간 중국 국내 여행에 쓰이는 돈이 5,900억 위안, 미국 돈으로 약 888억 5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홍콩 언론이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 인민일보가 중추절 연휴 3대 여행지를 꼽았는데요. 이 칭하이와 간수 연선을 비롯한 이 서북 소수민족 풍습이 남아있는 지역, 그리고 동식물 자원이 풍부한 쿤밍, 다리, 리장 일대, 그리고 이 호수와 산악지대를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는 칭짱 지역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자,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도 많다고요.
예, 이번 중추절 연휴는 역대 최대 해외여행국이 몰릴 것으로 중국에서 전망되는데요. 주요 목적지로는 영국,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또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 여행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또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정부와의 갈등 와중에 타이완 여행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네, 자, 여행객이 7억 1천만 명이면 중국 인구의 절반이 여행을 떠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모든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중국 증권시장은 이번 주 내내 휴장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홍콩 증시도 국경절 연휴인 오늘과 중추절 당일 각각 문을 닫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서부 라스베이거스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한 50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다치는 대참사가 났습니다. 오늘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연방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년에 태양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인데요. 강력한 태양열을 견딜 수 있는 방열판을 이 탐사선에 부착해 공개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서 사상자가 많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이 라스베이거스라면 도박장, 즉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 무장 괴한이 음악 공연장에 모여있는 청중들을 겨냥해 총을 마구 쏴서 지금까지 최소한 50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치는 대참사가 났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저녁 라스베이거스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는 이 컨트리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야외에 있는 공연장에 청중 약 3만 명이 모여서 가수들의 공연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저녁 10시경에 이 주변에 있는 호텔인 만델레이 베이 쪽으로부터 총탄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연장 안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총을 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 호텔이 길 건너편에 있는데요. 호텔 32층에서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높은 곳에서 아래쪽 길 건너에 있는 공연장을 향해 총을 난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총격이 1, 2분 계속됐다는 증언도 있고요. 또 5분이나 계속됐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총탄을 피해 사방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공연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범인은 잡혔습니까?
범인은 사망했습니다. 원래는 이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 특공대가 호텔로 들어가서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알려졌었는데 지금 나온 보도로는 용의자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용의자 방에서 총기가 10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범인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요, 용의자가 이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올해 64살인 스티븐 패독 씨고요. 이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패독 씨와 동양계 여성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현지 경찰이 이 여성의 소재를 찾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만 이번엔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네. 지금까지 총기 난사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요. 지난해 6월에 발생했었죠. 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에 49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는데 이번에 희생자 수가 당시 희생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희생자들과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연방대법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아주 굵직굵직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그 결과가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회기와 이번 회기 사이에 연방대법원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법관이 뽑혔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대법관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닐 고서치 당시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 진통 끝에 인준을 받았는데요. 고서치 대법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죠.
그렇습니다. 이 사망한 스칼리아 대법관도 그렇고 이 고서치 대법관도 보수 성향이라서 이 연방 대법원의 세력 판도가 보수 5대 진보 4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거취도 눈길을 끄는데요.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한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었는데 아마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회기에서 중요한 안건들이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성애자 권리 문제부터 선거구 획정 문제, 사생활 보호 문제 그리고 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노조비 강제 징수 문제 등 눈에 띄는 안건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 회기가 시선을 끄는 이유 앞서 말씀하셨지만 판결 결과가 미국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콜로라도주의 케이크 상점 주인하고 이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가 맞붙은 소송입니다. 이 네. 소송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한 산정 주인이 이 동성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 케이크 만들어 주기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주인의 주장은 이 동성 부부 결혼식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이 자신의 이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주법원은 이것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을 했는데 연방법원이 바로 이 안건을 다룹니다. 또 이 위스콘신주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중요합니다.
네, 선거구 획정 문제라고 하면 이른바 이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게리맨더링이라 그러면 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이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 공화당이 다수인 위스콘신 주의회가 몇 년 전에 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 공화당에 유리한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소송이 나왔고요. 네. 이 안건이 결국에는 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심리 결과도 이 다른 지역의 선거구 획정 작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안건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장 없이 개인 위치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지 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정부 측 주장하고요. 또 이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수조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과 관련된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노동자에게 집단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집단 소송이라면 특정 안건에 대해서 혼자 소송을 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들은 자사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집단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이 다루는 겁니다.
네.
또 공공 부분에서 이 노조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노조 노동자에게 노조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소송도 있고요. 그밖에 또 투표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한 그 오하이오 주정부의 조처에 대한 심리도 이번 회기에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이 보수 5대 진보 4라면 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리라고 예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가운데 케네디 대법관 또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특정 안건에 있어서 종종 예상과는 다른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깨는 판결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판결이 이 보수 쪽에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년에 태양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여름에 발사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태양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항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탐사선이 열을 견디면서 태양 가까이 갈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이 나사가 이를 해결한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는 겁니까?
예, 이 열을 견딜 수 있는 이 특수 방열판을 만든 겁니다. 이 지난주 초에 이 나사가 이 방열판을 탐사선 파커호라고 그러는데요. 파커호에 부착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 방열판이 지름이 2.4m에다가 두께가 11.4cm에 달한다는데요. 이 섭씨 1400도에 달하는 열과 태양풍으로부터 이 탐사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자, 그간 뭐 미국을 위시한 몇몇 우주강국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탐사 작업은 진행했지만 이렇게 정작 태양 탐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커호가 이 태양 지표에서 약 64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대기권 외부를 돌면서 이제 각장 자료를 수집할 예정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나사가 이 1958년부터 이 태양 탐사 계획을 고려해 왔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열 방열판이 문제가 됐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네. 자, 나사가 이번 탐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파커호가 태양의 외기를 이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이 코로나 주변을 돌면서 각종 과학 정보를 수집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 탐사를 통해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양풍하고 이 태양 전자기장에 대한 귀중한 과학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태양 탐사선에 파커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태양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 유진 뉴먼 파커 박사의 이름을 딴 건데요. 파커 박사가 올해 90살로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태안탄산사 파카오가 내년 7월 31일하고 8월 19일 사이에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되는데요. 태양에 접근한 뒤에 7년 동안 태양 궤도를 24번 돌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사 발표와는 별도로 미국의 민간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새로운 우주탐사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지난 9월 29일이죠. 호주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에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요. 머스크 회장이 이 자리에서 화성 탐사 계획하고 여기에 쓸 새로운 로켓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2022년까지 화성에 물자를 보내고요. 또 2024년까지 화성에 이 새 로켓에 써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설에서 더 눈길을 끈 것이 화성 탐사 계획도 있지만 새로 공개된 로켓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스페이스X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로켓이 펠컨 9호인데 이걸 대체하는 로켓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BFR로 이름 붙여진 로켓인데요. 특이한 점이 이제 모든 로켓을 다시 쓸 수 있고요. 또 어떤 임무에 특화된 로켓이 아니라 범용 로켓이라는 겁니다.
범용이라는 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새 로켓이 우주화물 운송 작업뿐만 아니라 행성 탐사에도 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지구 곳곳을 여행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 로켓을 이용하면 시속 약 2만 9천 킬로미터 속도로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29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비행기를 타면 해당 구간 가는데 거의 7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난민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저마다 난민으로 내몰린 이유가 다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살해 협박을 피해 결국 난민이 된 여성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동생 한 명을 잃고 살해 협박에 시달리던 또 다른 동생과 함께 국경을 넘은 이 여성은 10년 전 미국에 정착했는데요. 이라크에서 온 타밈 알말리키 씨와 그의 동생 알리 알말리키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알말리키 씨 남매가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와 중동식 빵이 있는 아침 식탁. 동생에게 과일을 더 줄까, 빵을 좀 데워줄까 물어보는 누나 타밈 씨는 6남매 중 장녀로 하는 행동이 영락 없는 큰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게 아침 식사를 즐기지만 타밈 씨의 어린 시절은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We lived under dictatorship. My two uncles were killed by Saddam.
제가 어릴 때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 하에 있었어요. 저희 삼촌 두 분은 후세인에 의해 살해당했고 사촌 두 명은 1980년대 이란과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 집은 중산층 가정으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살아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교육을 강조하시면서도 정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죠. 저희 삼촌들도 후세인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되셨거든요.
타밈 씨와 형제들은 학교 공부에 집중하면서 정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순위파가 정권을 잡은 이라크에서 또 다른 이슬람 종파인 시아파로 살아가는 타밈 씨 가정엔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Because in the 80s, if you wear the headscarf and you are Muslim, he will put you in the prison because he will say you.
저는 이라크에 살 때 이슬람 여인들이 쓰는 머리 가리개 히잡도 쓰지 못했어요. 히잡을 쓰면 이라크와 앙숙인 이란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단속을 했거든요. 저희는 이슬람 시아파이긴 했지만 이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하지만 저희 고모는 히잡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8살에 감옥에 가셔서 10년 후에 풀려나셨어요.
지금은 40대 초반인 타밈 씨. 하지만 그녀가 경험한 80년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릴 때 이란인 포로들을 거리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 이웃 중에도 이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사람이 많았고요. 학교 다닐 때도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것이 반 이란 정신이었어요. 이란 전쟁 때는 시골로 도망을 가고 걸프전 때도 피난을 가고 수없이 도망과 탈출을 하며 살았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최대한 우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여섯 형제 모두 공부를 다 잘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타밈 씨는 20대 후반부터 고향인 이라크 남부 아마라 지역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NGO에서 일하게 됩니다.
Like in the end of my 20s, I started working for American organizations in Iraq.
지난 2003년부터 미국 NGO 단체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관리자로 이라크 내부 난민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 등 이웃나라로 떠났던 사람들이 이라크로 돌아왔지만 정부가 모든 재산을 몰수하면서 오갈 데 없는 난민이 된 사람들이 많았죠. 주로 그런 사람들의 재정착을 도왔어요. 그리고 미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가 진행하는 이라크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는데요. 미국인 국장 밑에서 부국장으로 일하면서 일도 많이 배웠지만 영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활달한 성격에 투철한 책임감, 그리고 영어 실력까지 갖춘 타밈 씨는 구호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코카콜라를 사려고 가게를 갔는데 가게 점원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는 거리로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너무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들 왜 이러나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만난 이웃이 동네를 한번 둘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동네 벽마다 저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의 글이 적혀 있었죠.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너는 미국의 간첩이다. 미국인을 위해 일했으니 너와 너의 동생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이 같은 협박에 타밈 씨 아버지는 집에 경비원을 채용했고 타밈 씨는 일을 그만두고 집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When I received my death threat, I wanted to flee the country, but there was no problem.
전 당장 이라크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데도 갈 수 없었어요. 우리를 받아줄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후인 2007년에 바로 아래 동생 알리와 함께 요르단에 갔어요. 부모님은 여동생 3명을 돌보셔야 했기 때문에 함께 갈 수는 없었죠.
타밈 씨와 동생 알리 씨는 불법 거주자로 요르단에서 머물 수는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알리 씨는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Documentation from the UNHCR just for protection from deportation.
유엔과 요르단이 협약을 맺어서 이라크 난민들이 보호를 받긴 했지만 요르단에서 추방되는 것만 막아줄 뿐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살다가 떠날 때는 요르단에 머물렀던 시간만큼 벌금을 내야 했어요. 공항에서 출국 전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는 요르단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타밈 씨와 알리 씨는 요르단에 5개월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난민들에 비하면 훨씬 짧은 기간에 난민으로 인정받아 미국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Luckier than the Iraqis who were living in Jordan because some of them they were like waiting for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난민 인터뷰를 위해 10년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5개월 만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가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특별한 사례로 신속 절차를 밟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으니까요. 미국인이나 미국 단체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는 경우는 긴급하게 인정해줬고 난민 입국 절차를 빨리 진행해줬거든요.
알말리키 남매의 난민 절차가 빨리 진행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남동생이 1년 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됐기 때문인데요. 살해된 남동생은 미국 NGO와 함께 일하며 이라크의 미래라고 불릴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젊은이였고 이 동생의 죽음은 타밈 씨와 알리 씨가 미국으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이라크 출신 타밈 알말리키 씨와 알리 알말리키 씨 남매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알말리키 남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또 다른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ut to the chase. cut to the chase입니다. 오늘 we will be learning what cut to the chase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top with all the details and cut to the chase. What university are you attending in the fall?
I'm going to Syracuse.
That's great. Congratulations.
Angela는 Dora에게 stop with all the details. Stop with all the details. 세세한 이야기는 그만 얘기하고 and cut to the chase. And cut to the chase. Stop with all the details and cut to the chase. 그리고 딱 중요한 것만 말해 라고 하면서 What university are you attending in the fall? What university are you attending in the fall? 이번 가을에 어느 대학을 간다고?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도라는 I am going to Syracuse. I am going to Syracuse. 나 시라큐스에 가 라고 대답하네요. 네, 시라큐스 대학교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정말 좋은 대학이랍니다. 앤젤라는 도라가 시라큐스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니까 Congratulations! 축하해! 라면서 칭찬해주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Stop with all the details and cut to the chase. What university are you attending in the fall?
I'm going to Syracuse!
오늘의 영어 표현은 cut to the chase. cut, C-U-T, cut to, T-O, to the, T-H-E, the chase, chase, C-H-A-S-E, cut to the chase입니다. 네, cut to the chase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Cut to the chase means to say what's important without delay. Just get to the point. 다시 말해, 핵심만 말하다 또는 중요한 부분만 말하다라는 뜻이죠. It's like saying, I want only the important information now. 이 영어 표현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없는 영화, 즉 무성 영화의 감독들은 주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 이후에 꼭 cut to the chase, cut to the chase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This phrase started in Hollywood when silent movie directors said cut to the chase, usually after a romantic scene. 네, cut to the chase와 바꿀 수 있는 또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이 영어 표현은 get to the point입니다. 네, get to the point이라는 영어 표현은 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요점만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cut to the chase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top with all the details and cut to the chase. What university are you attending in the fall?
I'm going to Syracuse.
That's great. Congratulations.
Today's phrase, cut to the chase. To say what's important without delay. To just get to the point. Cut to the chase. 핵심만 말하다 또는 중요한 부분만 말하다. Cut to the chas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와 사랑에 빠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노래하는 Not a Bad Thing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id all I want from you is to see you tomorrow. And every tomorrow, maybe you let me borrow your heart. Is it too much to ask for every Sunday? If I were at it throwing every other day to start. I know people make promises all the time, then they turn right around and break them. And someone cuts your heart open with a knife, now you're bleeding. But I could be that guy to heal it over time, and I won't stop until you believe it. Cause baby you're worth it. You hear tonight and every other night for the rest of the nights that there are. Every morning I just wanna see you staring back at me, cause I know that's a good place to start. I know people make promises all the time, then they turn right around and break them. And someone cut your heart open with a knife, now you bleed. I could be that guy to heal it over time, and I won't stop until you believe it. 'Cause baby, you're worth it. So don't act like it's a bad thing to fall in love with me. 'Cause you might look around and find your dreams come true with me. Spend all your time and your money just to find out that my love was free. So don't act like it's a bad thing to fall in love with 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5년 10월 2일 오늘.
No, it is not true.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 자이언트로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 로 커디슨이 59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에이즈였습니다. 에이즈로 인한 첫 헐리우드 스타의 죽음에 미국은 영화계는 물론 레이건 대통령까지 나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President Reagan said today that Rock Hudson would always be remembered for his humanity. And on hearing of his death,
그것은 로 커디슨이 죽기 전 자신이 동성애자였으며 에이즈 환자임을 공개해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의 용기에 대한 경의이기도 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를 갖춘 로 커디슨은 1948년 영화 파이터 스쿼드론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와 자이언트를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부상했습니다. 커디슨은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무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실상에서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이후 허드슨은 계속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다가 죽기 전 병상에서 볼품없이 병든 모습을 무릅쓰고 온몸에 난 반점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때부터 로 커디슨은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등 에이즈 알리기에 힘쓰다가 1985년 오늘 생을 마감했습니다. 1869년 10월 2일 오늘 인도의 위대한 영혼으로 칭송받고 있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납니다.
His long journey of self-transformation began in 1869.
마하트마 간디의 본명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로 그는 18살에 영국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1891년 귀국해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1893년 남아프리카 연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백인들에게 차별당하는 것을 본 간디는 1915년 인도에 귀국해 영국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일으킵니다. 1947년 7월 인도가 독립한 뒤에 간디는 힌두와 이슬람의 융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했지만 1948년 반이슬람 극우파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인도의 문호 타고르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에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라고 칭송한 시를 써준 뒤부터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로 불리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